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도로에 늘어선 자동차 행렬,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의 인파는요, 명절에 고향과 가족을 찾는 전통을 상징하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렸었죠. 그런데 요즘 한국의 명절 뉴스에는요,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을 가는 인파를 보여주는 공항 분위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중추절로 부르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빼면 해마다 명절마다 크게 늘고 있는 해외 국내 여행 인파 소식이 달라진 명절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 명절을 이용한 여행은 긴 연휴 덕에 가능한 건데요. 한국은 추석 하루 전인 지난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엿새가 연휴인데요. 국가 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 된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길에 오른 한국 사람은 지난해 추석 때보다 3배가 많은 하루 17만여 명씩 모두 121만 명입니다. 중국의 명절 연휴는 여드레나 됩니다. 지난 29일 중추절을 시작으로 해서 1일 국경절 연휴인데요. 공식 연휴가 끝나는 6일 뒤로 이어진 주말을 더하면 휴일은 열흘로 늘어나는 거죠. 중국의 이번 명절 여행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했다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연휴 기간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2,100만 명입니다. 이번 명절에 한국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의 동남아시아 나라 또 일본 여행을 선호했고요. 중국은 태국과 싱가포르, 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더 먼 지역인 호주와 영국도 인기가 있었는데요.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과 광저우 등 대도시와 청도와 충칭 등 중국 내 여행객이 전체의 80% 정도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네, 가운데에 계시면 바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커피 전문점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는 현장 소리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커피점에 앉아서 공부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고 하는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 10월 2일 월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19도에 맑은 하루 시작했는데요.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15도, 최고기온 16도에서 26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 분포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4도, 개성 13도에서 22도, 신의주 14도에서 24도, 중강 7도에서 22도, 함흥 11도에서 26도, 원산 20도에서 30도, 청진 11도에서 23도, 해산 4도에서 20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m로 일겠는데요.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1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오전 오후 0.5m에 머물겠고요.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 연방의회가 승인한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이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있는 정부 건물 단지 앞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튀르키예 군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노동자당 표적들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500명이 넘는다는 UN 발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벌써 지난달이네요. 9월 30일 미국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말 미국 정부가 가까스로 폐쇄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 임시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항목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으로 60억 달러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날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 이 항목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복원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네. 1일 백악관에서 연설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다시 책정해달라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해당 예산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쪽에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 의회가 이 합의한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화당, 특히 이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 주장이 반영된 겁니다.
네.
이들은 미국이 이미 너무 많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면서 관련 예산을 예산안에서 빼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일단은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이 빠진 임시 예산안에 합의해 준 겁니다.
네. 사실 미 의회 안에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쪽에 이 천문학적 액수의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곧 끝날 기미가 없이 길어지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올해 시작한 대반격이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걸로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권, 특히나 이 공화당 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나 저항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찾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었다고요?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와서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반응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서 젤렌스키 대통령 측이 무척 당혹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지킬 걸로 기대한다면서 의회는 게임을 중단하고 할 일을 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복원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메카시 의장 약속을 언급했지만 사실 메카시 의장이 1일 방송회견에서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고요?
네.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의장이 이날 방송에 나와서 이 자신의 주안점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 국경 문제라고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말은 이 우크라이나 문제보다는 이 불법 이주민들이 몰려드는 이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문제가 더 자신에게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자, 미국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이 빠진 걸 두고 유럽연합 쪽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서 미 의회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기를 믿는다면서 EU는 계속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 측 지원을 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번 문제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워싱턴의 지원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측과 대화했다면서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둘러싼 이번 드라마가 체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사건일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겠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일단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이런 예산안이 나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공화 두 당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EU 회원국으로 동유럽에 있는 슬로바키아에서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슬로바키아 총선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네요.
네, 1일 치러진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스메르당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스메르당 대표인 로베르트 피초 전 총리가 만일 자기가 권좌에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많이 제공했죠.
맞습니다. 이 미그 29 전투기나 S-300 대공미사일, 헬리콥터, 장갑차, 그리고 지뢰 제거 장비 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러 성향인 피초 대표가 다시 총리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해왔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대신에 미국과 EU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을 맺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었습니다.
네. 자, EU 회원국 중에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헝가리가 대표적입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와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나 경제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가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수도에서 폭탄 공격이 있었다고요?
네, 1일 아침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있는 이 내무부 청사 입구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두 명이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한 건데요. 이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이 폭탄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다른 한 명은 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네, 이들 말고 다른 사상자들은 없었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경관 두 명이 다쳤다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공격 배후는 밝혀졌나요?
네, 쿠르드계 무장 세력이죠. 이 쿠르드 노동자당, 이 PKK가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PKK는 이 자신들과 가까운 ANF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 튀르키예 내무부를 겨냥한 희생적인 행동이 감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쿠르드 노동자당 PKK라면은 튀르키예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이는 조직이죠.
맞습니다. 지난 1984년 이래 폭탄 테러 등을 통한 이 PKK 무장 투쟁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튀르키예와 미국 등은 이 PKK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종종 폭탄 테러가 났었죠.
네, 특히나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 폭탄 테러가 자주 났었는데요. 주로 이 PKK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 소행이었습니다. 이 특히나 지난 2015년 10월에는 이 앙카라 중앙역 앞에서 이 IS가 폭탄 테러를 해서 109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또 2016년 3월에는 차에 실린 폭탄이 터지면서 37명이 사망한 바 있었습니다.
네, 또 지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도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스탄불의 한 상가 거리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8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1일 앙카라에서 폭탄이 터진 뒤에 튀르키예 군이 쿠르드 반군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 목표물 20곳을 1일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많은 반군이 사망했다고 튀르키예 국방부 측이 밝혔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대테러 경찰이 이스탄불 등지에서 이 PKK와 연계된 용의자 20명을 체포했다고 튀르키예 내무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날 의회 개회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공격에 대해 언급을 했네요.
네, 이날 폭탄이 터지고 몇 시간 뒤에 이 테러 현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의회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와 연설했는데요. 그는 이 연설에서 시민들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악당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튀르키예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됐는데요.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가 주목받고 있죠.
네, 튀르키예 의회가 이번 회기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할지 여부가 아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가 지난 7월에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걸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1일 의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중해 난민 관련 소식이네요.
네, 올해 들어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가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2,5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UNHCR, UN 난민국 기구 뉴욕 사무소 루벤 매닉 디웰라 소장이 최근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나와서 난민 실태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피해만 집계한 거죠.
네, 올해 1월부터 9월 24일까지 현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680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됐었습니다.
네, 뭐 얼핏 봐도 숫자가 크게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000명 정도 더 사망하거나 실종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매닉 디벨라 소장은 또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중해로 향하는 육로 여정도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매닉 디벨라 소장은 많은 이주민이 출발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튀니지나 리비아 해안까지 가는 육로 여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민이나 난민들은 매 단계에 죽음이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올해 들어서 유럽에 도착한 이주민이 얼마나 되나요?
네, 1월부터 9월 24일까지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몰타 등 이 남유럽 나라에 도착한 사람이 18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3만 명 이상이 이탈리아에 도착했는데요. 이 숫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83%나 증가한 겁니다.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람페두사라는 섬이 이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지리적으로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이 섬이 거리상으로 보면 이탈리아 본토보다 이 북아프리카에 더 가깝게 있는데요. 이주민들 출발지가 되는 튀니지와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계속 이 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탈리아 정부의 난민 정책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취임했죠. 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강력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필요할 경우에는 해상에서 아예 난민선이 들어오는 걸 막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또 이 불법 이주 문제가 이탈리아만 문제가 아니라면서 EU 회원국들이 함께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출발지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튀니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이 약 10만 2천 명, 그리고 리비아에서는 4만 5천 명이 지중해를 건너려고 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영인인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이 정부 폐쇄, 그러니까 셧다운 시한 마지막 날 극적으로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켜서 셧다운 사태를 모면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맥카시 의장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맞받는 등 공화당이 내홍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지율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최고령 상원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타계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메리카나우 먼저 셧다운 관련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뭐 극적 타결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번 상황을 두고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 회계연도 종료일인 지난 30일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 45일 기한의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동안 임시지출안을 두고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관측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겁니다.
네. 자, 임시 지출안이 하원하고 상원에서 각각 어떻게 통과됐는지 좀 보죠.
네, 임시 지출안은 케빈 메카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마련했는데요. 하원에서 30일 335대 91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하원을 통과한 임시 지출안은 곧바로 상원으로 전달됐고요. 상원은 이 법안을 88대 9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 지출안에 서명하면서 의원들은 이 본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11월 17일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동안 임시 지출안이 좀처럼 통과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뭐 실제로 연방정부 각 기관이 셧다운 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셧다운되면요, 이 정부 운영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필수 직종을 제외한 공무원은 일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공항 검색대나 국경 순찰 그리고 법 집행 기구 등 그러니까 필수 직종 직원들만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제때 받을 수가 없고 셧다운 사태 종료 시에 차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각 정부 기관은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다행하게도 셧다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임시 지출안 통과를 두고 특히 민주당에서 환영하는 입장 발표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임시 지출안 통과 후 미국인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또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셧다운을 피할 해결책은 초당적 정신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메카시 하원의장이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대표는요, 극단적인 마가 공화당원은 패배했고 미국인들이 승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런 환영의 입장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자, 통과된 임시 지출안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임시 지출안의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요, 세 가지를 둘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다음 달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2022년 수준으로 예산 지출을 줄이라면서 임시 지출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이 마련한 임시 지출안은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에서 한 발 양보해 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해온 재난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도 여기에 담겼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인데요. 이는 공화당에서 특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임시 지출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요. 뭐 이번 통과가 본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본 예산안을 두고서 다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벼랑 끝 전술은 끝나야 한다. 또 다른 위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의원들에게 기다리지 말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라. 우리가 몇 달 전에 맺은 합의를 존중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과 메카시 의장이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합의하면서 2024 회기연도 예산안도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네. 뭐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방해되는 그 어떤 상황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 침략과 잔인함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공화당원들이 지키기를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40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얘기한 대로 이번 임시 지출안은 민주당의 지지로 통과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임시 지출안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과 손을 잡았다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그동안 그 가능성을 경고해온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 임시 지출안 통과에서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협력한 것을 지적하면서 하원의장직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장서서 메카시 의장의 해임을 주장한 의원이 있죠?
있습니다. 바로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맷 게이츠 하원입니다. 게이츠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메카시 의장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임시 지출안이 통과된 후 지난 1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게이츠 의원은 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부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주에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메카시 의장 입장 들어보죠.
메카시 의장은 게이츠 의원은 내가 하원의장 출마할 때부터 그랬다라면서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또 미국인을 위해서 내 직을 걸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그리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해보라면서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온건파는 메카시 의장의 해임안과 관련해 이를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롤러 하원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롤러 의원은 ABC 방송에 출연해서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추진은 망상적 사고에 따른 비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뛸 가능성을 일축했다고요?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1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방송에서요, 러닝메이트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닝메이트라고 하면요, 이 부통령 후보로 같이 출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디센티스 주지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죠.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우리는 두 번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나 애리조나주와 같은 곳에서 이길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이 지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거나 이길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지난달 27일 이 공화당 경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들은 모두 구직자라면서 이들은 장관직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부통령도 언급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서요, 이들 가운데 부통령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드센티스 주지사가요, 대선 선거운동 초기 그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양강구도를 형성했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그때랑 많이 다르죠?
네. 정치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그 538이 집계한 여론조사 평균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1월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37%를 넘어서 당시 43%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1월 이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는데요. 지난 4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어서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디센티스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3월에 20%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7월에는 급기야 10%대로도 떨어졌습니다. 10월 1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5%에 달하고요. 디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14%에 불과해 40%포인트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서 뭔가 일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헤일리 전 대사는 1일 이 소셜미디어 X에요. 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호텔 방문 앞에 이 세 장과 세 모의가 놓여 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왜 세 장하고 세 모의를 보냈다는 건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헤일리 전 대사를 가리켜서 세대갈이라고 이렇게 좀 비난을 했습니다.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은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헤일리 전 대사의 말이었다면서 이를 번복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세대갈이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과 기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뒤 실제로 자신에게 세 장과 세 모의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헤일리 전 대사 이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헤일리 전 대사는 정말 좋다. 이는 우리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판 붙어보자라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네, 뉴욕주 법원에서 2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려고 자신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날 이 해당 민사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법정에 가서 내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억 5천만 달러를 뉴욕주에 배상하고, 그리고 가족 관련 회사들이 더 이상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타계했네요.
네, 미국 현직 최고령 상원의원이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파인스타인 의원이 28일 저녁 워싱턴 DC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 사망한 당일 오전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상원 표결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이날 밤에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네, 지구촌은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현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 역사에서 모두 45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통령은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중에 독립기념일에 숨진 대통령이 모두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제임스 멀로 대통령입니다. 이 가운데 애덤스 대통령과 제퍼슨 대통령은 식민지 대표들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뒤 50주년이 되던 1826년 7월 4일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사망했습니다. 또 대통령 재직 중에 숨진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이 가운데 윌리엄 헨리 해리슨, 제커리 테일러, 워런 G. 하딩 그리고 플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4명은 자연사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4명은 암살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게 재직한 사람은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32일째 재직하던 1841년 4월 4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해리슨 대통령은 재직 중에 사망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1921년 당시 29대 워런 G. 하딩 대통령은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전 대통령을 10대 연방 대법원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을 모두 지낸 사람은 이 태프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두 번 이상 임기를 지낸 대통령은 단 한 명입니다. 바로 32대 플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4년 임기를 모두 세 번이나 채웠고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뒤 미국은 수정헌법 22조를 만들어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대통령을 배출한 주는 모두 21개 주입니다. 이 가운데 버지니아가 가장 많은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오하이오 주가 7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또 뉴욕주가 5명, 매사추세츠가 4명, 버먼트주가 3명,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텍사스가 각각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출 당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은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는 1960년 대선 당시 43세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46세였던 1963년에 암살됐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젊은 나이에 사망한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미국 전체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 카페는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현대식 다방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이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을 카공족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어떤 카페에서는 이런 카공족을 적극 반기고 어떤 곳에서는 고민이 많고 카페마다 카공족의 대처가 다르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카공족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여기 가운데에 계시면 바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얼음컵 필요하시나요? 8,500원 결제하겠습니다. 카드 앞쪽에 넣어주세요.
서울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카페를 찾은 손님이 음료를 주문합니다. 카페에는 커피를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손님도 보이고요. 혼자 온 손님은 노트북을 펼친 채 일을 하거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공족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시민은 카공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청량리 백화점에 있는 스타벅스도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멀티플로그 그거 봤어요. 멀티 콘센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실제로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그 정도까지는 심하지 않나. 카페도 가긴 가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이용하려면 그래도 커피 말고도 디저트를 또 추가로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더 오래 이용할 거면 또 음료를 시키거나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것도 크게 뭐라고 못할 것 같긴 해요.
요즘은 그렇게 달갑지는 않죠. 자리에 앉아서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썩 달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주로 집에 있는 편이긴 한데 카페에 가도 뭐 한 시간 이상 그렇게 잘 있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공부할 때나 좀 집중하고 싶을 때 카페에 많이 가서 네, 어쨌든 근데 여기는 공간도 넓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면은 괜찮지 않나. 저 일단 직원분들이 저를 너무 안 보는 그런 곳을 좋아하고요. 자리도 깨끗하고 콘센트도 다 달려있고 어쨌든 요즘에는 공부하라고 1인 좌석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주는 편이니까 그런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런 카페 제일 좋아해요.
실제 카공족이 많이 찾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손님들이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쓰이길 바란다면서 시간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홍보팀, 언론 파트, 이병엽 파트장의 이야기입니다.
카공족이라고 사실은 매장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그런 다양한 고객들의 삶이 매장에 녹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제3의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집이라든지 뭐 회사 이외에 또 다른 나만의 공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일단은 상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학원가라든지 주택가에서는 젊은 학생분들이 많이 오셔서 음료도 즐기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이런 오피스 같은 데는 직장인들이 짧게 또 일도 보시고 다양하게 매장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카공족을 위한 1인 좌석도 마련했고요. 여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도 더 많이 구비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매장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도 오히려 더 늘리고 콘센트 옆에 줄 꽂는 거 있잖아요. USB. 그것도 함께 놔서 전자기기를 여러 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고객이 편안하면 계속 방문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입 고객이 많아지는 거고 계속해서 방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 점주는 장시간 머무는 카공족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저희는 회전율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뭐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물론 대화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니까 사실 뭐 오래 앉아 있는 거가 엄청 막 신경 쓰이고 이러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게 막 작업을 하시느라고 계속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은 보통은 한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안 좋으니까 공간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간이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힘들죠.
손님의 회전율이 곧 수익이기 때문에 공간이 작은 카페에서는 더 예민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장시간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 중에 추가 주문을 하는 손님도 있지만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점심 조금 넘어서 오시기는 하시는데 근데 한번 오시면 길게는 5시간 막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저희는 약간 공간이 좁은 곳이고 4인석이 별로 없는데 꼭 이제 노트북 사용하시고 물건 같은 게 많으시다 보니까 4인석을 이렇게 보통 대부분 앉으셔서 혼자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테이블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손님들을 못 받는 경우들도 조금 있고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제 추가 주문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 노스터디존을 선언하거나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하라는 규칙을 만든 카페도 생겼는데요.
네, 이해는 가요. 저희도 사실 뭐 몇 시간 있으면 뭐 음료 한 잔 더 주문 부탁드립니다 같은 게 보통 있긴 한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앉아서 손님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안 받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부 카공족의 도를 넘은 자리 이용으로 카페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카페 정책을 따르거나 다른 손님을 배려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페가 영업장인데 거기가 독서실이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차를 마시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뭐 만남의 계기를 갖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령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카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이렇게 조용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서 즐겁게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카페에서는 뭐 잠깐 뭐 책을 본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장시간 동안 공부를 하려면 그거는 도서실이라든가 그 성격에 맞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고 굳이 카페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면 최소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좀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카공족에 대응하는 카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는데요.
카페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면 어쨌든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영업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비자들이 그렇게 카페를 좋아한다면 카페에서도 그들을 적당히 수용할 수 있는 큰 좌석, 만남을 위한 큰 좌석이 아니라 혼자서 공부하기에 적합한 그런 좌석을 더 많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시간별 뭐 요금제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뭐 전략을 앞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공부한 한국 시민 전유빈 씨는 적당한 소음이 있는 열린 공간의 카페에서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스페인어 공부하고 나왔어요. 오늘 2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2시간 반 전체 다 공부한 건 아니고 뭐 딴 거 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랬어요. 집은 환경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침대도 있고 너무 편안해질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긴장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숨 막히고 너무 긴장감이 있어서 저는 딱 그 사이인 이런 열린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곳이나 대형 카페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작은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좌석 수도 많지 않고 손님들을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거는 좀 실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밖에도 한국 시민 김선혜 씨는 카페에서 공부하기를 즐겨한다면서 일부 카공족을 겨냥한 강한 규칙이 아쉽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보통 카페 다른 분들도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 3, 4시간 있는 분들도 있고 더 오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카공족만이 타겟이 된다는 거는 점주 입장에서 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굳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카공족들에게도 장수를 금지시키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노트북으로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각자 다양한 활동이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테이블 회전이 많이 있어야 될 시간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이라면 굳이 카공족들에게 너무 많은 제한을 하는 것도 저는 너무 강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제 카페라는 곳은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됐는데요. 즐거운 카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영업장, 타인의 공간을 내가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카페는 원래 공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만남을 위한 공간이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들 대화 나누는데 눈치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가끔 가다가 일부 카공족들 중에 자리를 맡아놓고 가방을 놓고 밖에 나와서 볼일 보고 돌아온다든지 막 밥 먹고 돌아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리를 맡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공중도덕,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의식, 이런 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초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시들해지도록 만들 때 기분 망치지 마세요. 이런 표현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I'm going to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 hired the best chef in town to cater the event.
Oh, you better eat before you go. I know that chef, and let's just say it's not always as impressive as it sounds.
Are you sure? Come on, don't rain on my parade.
I'm not trying to be a party pooper. Maybe the chef has improved since I last tried their food.
I will keep my expectations in check, but I'm still looking forward to trying the food.
제가 데이빗의 생일 파티에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을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잔이 생일 잔치 가기 전에 밥을 먹고 가는 게 좋겠다며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고 해서 제가 기분 망치는 말 하지 마세요. 초치지 말라는 표현 이렇게 했습니다.
Don't rain on my parade.
내 행진에 비를 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분 망치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초치지 마세요.
Don't rain on my parade. Don't spoil the mood.
당신이 내 기분을 망치고 있어요.
You are raining on my parade. You are ruining my mood.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게 하지 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Don't rain on his parade.
그의 기분을 망치게 하지 마세요.
Parade.
Parade. 좋은 일의 축하 행사나 축제에서 행진하는 것을 parade라고 하는데, 퍼레이드에 비가 내리면 축제가 망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퍼레이드에, 내 행진에 비 뿌리지 말라는 표현이 초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Don't rain on my parad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going to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 hired the best chef in town to cater the event.
You'd better eat before you go. I know that chef, and let's just say it's not always as impressive as it sounds.
Are you sure? Come on, don't rain on my parade.
I'm not trying to be a party pooper. Maybe the chef has improved since I last tried their food.
I will keep my expectations in check, but I'm still looking forward to trying the foo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going to David's birthday party.
나는 데이빗의 생일 잔치에 갈 겁니다.
I heard he hired the best chef in town to cater the event.
파티를 위해 이 지역에서 최고의 요리사를 고용했다고 들었습니다.
You better eat before you go.
가기 전에 먹고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I know that chef, and let's just say it's not always as impressive as it sounds.
내가 요리사를 아는데
Let's just say
뭐뭐라고만 말해둡시다.
Let's just say
자, Let's just say는 설명하려면 길어서 결론만 간단히 말할 때 뭐뭐라고만 말해두지요.
Let's just say
Let's just say입니다.
Let's just say it's not always as impressive as it sounds.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다고 일단 말해두지요.
Don't rain on my parade.
초치지 마세요.
Are you sure?
장담합니까?
I'm not trying to be a party pooper.
파티 분위기를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Maybe the chef has improved since I last tried their food.
어쩌면 내가 마지막에 먹었을 때보다 발전했을 수도 있죠.
I'll keep my expectations in check, but I'm still looking forward to trying the food. I'll keep my expectations in check.
너무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I'll keep my expectations in check. I won't expect too much. But don't rain on my parade.
그러나 초치지 마세요.
Don't rain on my parad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going to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 hired the best chef in town to cater the event.
You better eat before you go. I know that chef, and let's just say, it's not always as impressive as it sounds.
Are you sure? Come on, don't rain on my parade.
No, I'm not trying to be a party pooper. Maybe the chef has improved since I last tried their food.
I will keep my expectations in check, but I'm still looking forward to trying the foo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rain on my parade.
초치지 마세요. 내 퍼레이드에 비를 뿌리지 말라는 표현이 내 기분을 망치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